오늘 28문을 지난번에 봤는데, 28문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 좀 하고자 합니다. 28문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합니까? 그 대답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두 번째,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거,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것의 대답, 마지막 부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나, 지난번에 다 찾아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우리 보통 재림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 보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눈에 보이는 영광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금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것에 중심을 두고 명령이 내려진다. 나중에 우리 저 소율이 문답 뒷부분에 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도 안 하셨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죽으라는 얘기지. 왜?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죠.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질 않았으면, 지금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저 죽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원히 죽으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모든 그 목적과 의미와 동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이루시느냐 여기에 지금 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예수님의 재림, 즉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기독교 삶하고 무슨 관계가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독교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모티베이션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냐? 즉, 이 예수님 재림의 현실에 맞추어 살게끔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그 현실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다시 오시는 그것으로 해서 이제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다 눈에 보이게 성취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영원히 버려져서 이제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게끔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 그 내용이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뭘 하시고 이루시는가에 그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십계명 배울 때또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구원받기 전에 주시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미리 구원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 현실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모습에서 십계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즉, 십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맞는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루시는가에 그 현실에 맞게끔 명령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무슨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라 이런 수준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주의 날이,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이제 이렇게 되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동기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완전한 천국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두고 지금 요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리베이션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다시 오시는 게 아니면, 그럼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면,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천국을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즉,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세상이 망하는 것이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과 그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죠. 망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뭐 본다고 하면 산속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게 뭐한 50만 불짜린데 내일 모레 불이 나서 다탈 거를 알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바보입니까? 거기에 왜 투자를 합니까? 바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데, 망할 것인데, 거기에 내가 나의 삶을 투자를 하고 산다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인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다니까요. 이 세상이 다면 할수 없죠. 그걸 위해서 살 수밖에. 그게 다인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동기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려면, 지금 제가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지난주인가? 요번 주네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지난주예요. 예. 지난주였나? 자, 좀 얘기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 목사나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경건하게 예,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기독교인이면 그래도 죄를 맨날 짓고 세상을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런 더러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중간에 중심에 하나님을 한번 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시간 많지 않으니까 잠시 두 군데만 보죠. 여러분하고 다한 번씩은 본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된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즉,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천국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 소망이죠. 3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즉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이루신 그 현실이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 소망을 가지면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군데만 더 보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시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 갈리, 경건, 영어로 번역되면 갈리. 정말, 이 하나님 닮은 그런 모습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즉, 하나님, 더 확실하게 예수님, 이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 방법은 항상 뭐냐 하면요. 어떠한 것에서 가르침을 끄집어내는 거죠. 가르침. 가르침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솝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솝 이야기에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세상입니다. 성경을 이솝 이야기 같이 여기면 안 돼요. 똑같이 합니다. 성경을 이솝 이야기 같이 해갖고 거기서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자기 삶에 적용하라. 이 큐티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서 가르침 몇개 끄집어내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들 몇 가지 끄집어내서 그 삶에 적용하고 하루 살아라 이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 방법이에요. 교과서나 뭐 이솝 이야기에서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내 삶에 적용하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즉,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게 목적이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경건하게 하는 그 자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라, 살아라,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고 가르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래갖고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아니, 세상 수준에서는 변할 수 있지만, 기독교 수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깨끗하대요, 성경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내가 스스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게끔 하려면은 깨끗하게 살아라를 가리켜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천국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한대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천국 소망은 안 주고 깨끗하게 살아라고만 가르쳐갖고는 성경에서 약속한 게 없어요. 아니, 안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내가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 예수님을 알므로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 다 주어진다고 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면 되죠. 절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 경건한 삶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세상 방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즉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천이에요. 예수님 천국. 이걸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개런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된다고 성경이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세상 교육은 어떤 거예요? 뭐 방공도도 저 있을 때 어떻게 착하게 산그 자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세상에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이솝 이야기 같이 그런 수준에서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큐티를 시켜도 그런 세상 방법으로 가르쳐버리면 큐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 큐티 자체가 왜 나빠요?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왜 나빠요? 그러나 잘못하면 나쁘죠. 그래서 큐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큐티 하는 법을 개떡같이 가르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또 개떡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들으면 이거 어떤 교회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이루는 그 동기와 의미와 목적이 뭔가. 세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그 천국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걸 기다리는 거지. 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는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지, 지금 뭐그 착하게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세상 사람도 이해해. 아,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동기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셔서 아까 우리 읽었는데 14절까지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지. 즉 이렇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저희가 천국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 못하는 동기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동기예요. 내가 왜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수준에서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왜 35절부터 57절까지 여러분 그 35절 위에 뭐 제목이 붙어 있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51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즉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다 예? 영화롭게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지금 예수님 재림 천국 그 소망 그런 걸 다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58절. 그러므로 즉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과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은 헛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헛된 삶이죠. 왜? 지옥 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세상에 뭐 기가 막힌 의술을 발전시켰고 자기가 무슨 뭐 모든 그 병균을 죽이는 무슨 약을 발명했고 뭐 전기를 발명했고 뭐 컴퓨터를 발명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 세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업적과 그 엄청나게 이뤄놓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뭐예요? 정말 쓸데없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지옥 가서 아 그래도 나는 야 세상에 살 때 뭐 컴퓨터 발명한 사람 아니냐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럼 그러고 살면 뭐해 지옥 가서? 즉 예수님 재림 때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업적. That's it.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독교 못 해요. 근데 나도 내가 이렇게 그래요? 뭐 남아요? 여러분 한 거? 예수님 사랑한 거, 예수님 믿은 거 빼놓고 뭐 남아요?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것은 다 끝납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독하게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업적만 영원히 남습니다.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밥통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뭐 딴 게 중요한 것 같이들 살고 있어요. 잠시 중요할지 모르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했다고 나중에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믿었냐. 이것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이 결국 끝에 가서 손해보게 하지 마세요. 결국 끝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 재림 때. 자랑이 싹 없어질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완전히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들을 거 아니야, 그죠? 끝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면.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몇 주 전에 어떤 밥통이 뭐 예수님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근데 또 바꿨더라고요. 11월이에요? 10월이에요? 10월. 예. 네. 10월 뭐 똑같은 날 21일로 바꿨더라고요. 6개월 뒤. 또 속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6월 21일 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예고를 했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또 뭐 못 오실 것도 없잖아요, 그날에.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느 날 오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초점 맞춰서 살라 이 말이야.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항상 깨어 있는 삶은 뭐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삶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전도사 제가 참 웃기는 소리 많이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 오시려나 나가보는 네? 구름만 좀 이상하게 또 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준비하고 살아서 준비하는 삶이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모습만 보여도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데. 요즘은 이 비행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게 뭐 짐을 한번 붙여도 3개월씩 걸려 배 타고. 그때 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 뭐 자기 결혼해갖고 그 부인 기다리면 바닷가 나가갖고. 요즘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왜, 그냥 뭐 열몇 시간에 오니까 별거 아니. 옛날에는 정말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한국 쪽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 많았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언제 오시려나. 예수님이 오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좀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그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를 위로하시려면 천국 소망, 예수님 재림 소망 이런 것으로 위로하시란 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고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어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이제 괴로움 없애주실 거예요. 그것으로? 아니, 안 없어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핍박과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무슨 그 내용을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저 천국, 예수님 재림. 이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오셔야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해결이 벌써 된 거죠. 믿으셔야죠. 그러나 이제 그 해결된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괜찮습니다. 즉 모든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것밖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오셨고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러나 눈에 안 보여요. 이제 다시 오심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뭘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해서 뭘 어쩌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뭐 나이 하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계속 바라고 원하는 건 이제 그것밖에 없네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무슨 말이라고 했죠? 구름. 구름은 뭐 예수님이 구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보다는 구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계시록도 보면 14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그 예수님의 피규어가 구름에 앉아 계시죠. 즉 구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영광 중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첫째 초림하고는 다릅니다. 초림은 너무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은 다릅니다. 초림은 죽으러 오시는 거죠. 재림은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벌써 예수님께서 대신 그 마지막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받을 심판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너무너무 그 심판장 우리 예수님이 무서워서 지금 큰 바위와 산이 막 무너지는데 오히려 그 바위와 산 무너지는 거 보고 자기를 가려달라. 왜 예수님의 그 얼굴이 지금 바라볼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장이십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너무 많은 모습인데 한 군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날이다. 너무나 표현 잘 되어 있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과 이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날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나의 최고의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무시무시한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랄 수 있는 그 평화, 그 기쁨.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 되시며 눈에 보이게 되고 인정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모든 영광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읽으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이 모든 인간들도 이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을 해야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날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받아들이면 지옥입니다. 언젠가는 다 받아들여야 되고 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인간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지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죠. 왜? 예수님이 인정이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던 인간들도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안 되네. 너무 인간들이 까불어요. 아우, 그냥. 지금 이게 누구신데? 어떤 하나님이신데 지금 까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이 쉬도록 말하고 말하던 천국의 현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또 갖고 있던 이 믿음이 참 진리라는 것이 이제 증거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웃고 깔보는 행동이 이제 없어지는 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도 부인 못하지만 천국도 이제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의 영원한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날입니다. 그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안겨있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안고 계시지만 이제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고,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로 괴로웠던 간에, 그날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된거 아니에요? 뭐더 필요해요? 생각이 나겠어요? 그 고난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분 만나서 이제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하지 마세요. 결국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들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예, 네, 사도 바울. 우리가 미쳤어도 예수님께 미쳤다.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에이, 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참, 소망 갖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아니, 미치는 애들이 없어요, 요즘은. 지랄 발광하는 애들은 많아. 정말 예수님한테 한번 미치는 애들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코딱지만 할 뿐부터 그렇게 세상에 미쳐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밖에 모르는 이상한 제너레이션들이 지금 태어납니다. 이제. 예, 문명이 좀 덜 발달됐을 때는 그래도 좀 세상을 천천히 알았던 것 같은데. 와, 이제는 코딱지만 한 놈들도 세상에 세상. 예수님과 영원히, 이제 예수님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정말 빛나는 그 현실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기쁘게 사는 곳입니다. 그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항상 기쁜 거. 네? 그렇죠. 아니 진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안 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어요. 거기 가서야 안 미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삶이 벌써 주어져 있습니다. 예, 뭐 오늘도 젊은 애하고 얘기하는데 뭐 네가 문제가 뭐냐 도대체?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 외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걱정하는 거,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걱정해라 이거다. 정말 걱정해야 될 건 걱정 안 하고 별 희한한 거 가지고 걱정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 좀 더 사랑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에? 내가 돈 잘 벌게 해줄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자식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자식들 좋은 잡 얻어서 돈 좀 괜찮게 벌고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천국 소망.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돈이 더 생겨도 근심은 마찬가지요. 아니, 더 커집니다. 진짜 근심이 없으시려면 저 천국 소망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와 목적과 동의를 무엇으로 제기를 하시느냐. 천국 현실 그 예수님.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면류관이 주어져서 그 면류관을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던지고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도록. 멋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높아짐을 예수님 발 아래 던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게 되는 그날입니다. 약간 좀, 이제, 좀, 여러분과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돌아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저도 뭐,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서 없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 보세요. 누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때 저도요. 그런 인간 없어요, 천국. 더 이상 죄도 없어요. 저도 그거 좀 많이 생각해봤죠. 죄가 없이 사는 그 삶의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 왜 우리는 항상 이 죄가 섞여 있어서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죄가 싹 완전하게 없어진 상태에서 그 사는 느낌, 그게 어떤가? 나의 100% 사랑이 하나님께로 전해질 수 있는 날. 다른 거한테 내 사랑이 빼앗기지 않는 그때. 완전히 예수님한테로 향하는 나의 사랑. 그 기분이 어떨까? 더 이상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게 성취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여러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안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기독교인이 좀 자기를 불쌍히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을 불쌍히 보란 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복을 받고 지금 어느 수준의 지금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뭐좀 힘들고 뭐 조금 어렵고 뭐 고난이 오고 뭐 이랬다고 불쌍히 받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에 대한 모독인지 아세요? 내가 불쌍하게 받아. 괜히 은근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남한테 동정을 살라 그러고, 그래서 남이 그렇게 뭐 자기 이렇게, 아우, 난 아주 미치고 환장했어, 이런 거 보면. 불쌍 안 해요! 뭐, 이유가 많아요, 그죠? 뭐,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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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꾸로 성경을 보고 불쌍 안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 돈이 없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를 몰라도 왜 불쌍해요? 아니, 적어도 지금만큼은, 뭐 내일 내가 또 변할지 몰라도, 지금만큼은 진심입니다. 이거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어떤 거예요? 그쵸? 아, 여러분, 한번 진짜 그러죠. 성도님 말씀 한번 좀 미쳐보자.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 날입니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3장이죠. 그와 같이 될줄 아나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 하나님 같이 되는 날.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같이 되는 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게 하시면서, 네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대답이 예로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당시 예라고 대답을 못하면 목사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건 쉬워요.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자기가 죽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잘좀 이해하고 삽시다.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뭐 이래갖고 문제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는 딴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그래, 이제 그분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같이 하시는 삶이 벌써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주 심플하게 살자고요. 심플하게 살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좀, 예? 좀 화나게 만들어도 결국 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가 또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한 것도 또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남이 또 저런 잘못하고 이런 잘못한 것도 결국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뭐 우리 사직들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식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더욱 천국 현실을 갖고,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갖고,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 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독교 생활하는 거 아니고, 저도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 장로교회 우리 그걸 돕자고요. 위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예수님 그 재림 소망, 그 천국 소망을 서로 말하며 위로하며 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 관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왜? 제가 여기서 진심으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면 말입니다. 나는 최대한 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지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기뻐하시면,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는지 좀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도 이런 걸 믿을 만한 수준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적을 지금 행하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기적의 증인이 여러분과 접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서 증거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 만족이요. 예수님 한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이루어졌고, 만족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더욱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참 한심하여 쓸데없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고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죽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더욱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현실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말하건, 무엇을 생각하건, 예수님의 재림의 현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의 현실에 합당하게, 그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셔서, 참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 예천 장로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 잘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